고린도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여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25절에서 40절까지 이 혼인에 관한 문제에서 그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어차피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해야 되고 세상적인 것에서 몸을 빼서 더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역시 금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그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개인의 사견인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한 자가 되어 내 의견을 구한다 라고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쪽이 낫다라는 것은 이 전체 오늘 읽은 본문의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선을 분명히 거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를 신앙적인 유익의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독신주의자입니다.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는 다릅니다. 금욕주의는 어쨌든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을 목표로 삼거나 즐거움을 그 취하는 것 자체를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독신주의는 즐거움을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 하는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쪽이 신앙상 유익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독신주의를 꼭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둘이 다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장가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안 가면 더 잘하는 것이다. 시집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안 가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뒤에 37절 보시면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뭐해도 잘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36절에서는 혼인할 필요가 있거든 해라. 이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할 수 없으면 해라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집 보내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안 하는 쪽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한쪽은 본전이고 한쪽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더더욱 이쪽은 범죄고 이쪽은 유일한 신앙이다. 이렇게는 대조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논조를 보자면 어쨌든 독신주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뭔가 신앙적으로나 주를 사랑하는 열심에 있어서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독신을 고집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왜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한 혼자 지내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하급에 속하는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볼 때에 독신주의가 더 종말론적 신앙관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시각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들이 용돈을 줬더니 전부 저금했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 여태껏 줬던 용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라고 갖다 돌려주는 것이 고맙진 않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받는 보상 중에 하나는 자녀가 좋은 옷 입고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형체를 지녀서 남들 앞에 갔을 때 야 그놈 멋있게 생겼다 라든가 야 그 참 딸내가 귀엽기도 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큰 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국적인 전통의 의식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모습이나 식사하는 모습이나 기뻐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양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많이 녹아있느냐 하면 식사를 하다 손님이 오면 얼른 밥상을 치우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식사를 하고 있을지라도 먹는 일을 남한테 보이는 것은 부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식사하던 상을 얼른 치우고 중병이 걸려서 누워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어나 앉는 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어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돈을 쓰거나 생각을 갖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이 신앙과 손을 잡을 때 아주 극단적인 부작용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제자들이 가득 모였었는데 한 12명 이제 여름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었습니다. 잘 익은 수박을 먹는데 모두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입에 하나 물고 열심히 먹는 중입니다. 근데 한 제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수박은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먹지 말고 이 돈을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으로 보내줘야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손에 들고 입에 물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무참해졌겠습니까? 물론 저도 양손에 들고 있었죠. 안 들고 있으면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얘 누구야? 베드로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지 않단다. 너 먹을 수박값 뺏어갖고 선교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핍절하지 않으시다. 너 먹을 수박은 넉넉하다. 잘 처먹고 튼튼히 자라서 훌륭한 일꾼이 되거라. 이해하시겠어요? 부모가 사업이 안 돼서 걱정을 합니다. 여보, 이거 이러다가 참 큰일 났는데 올해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애가 그동안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갈라가지고 갈라봤더니 한 12만 원쯤 되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안 그러죠. 야, 이거 걱정할 거 없다. 너 아빠가 혹시 뭐 어떻게 돼서 너희 굶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이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건 네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가난하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부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그 외롭고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히 남자에게 여자를 짝지어 주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일부러 갈라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각에서요? 어떤 시각에서? 종말론적 시각에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시각이란 건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됐다 하는 급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같이 금년 10월에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물론 옛날 예수님 계시던 때보다는 이제 2000년 단축됐죠. 그동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물론 금년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사양한 것입니다.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그것 자체로 틀린 겁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시면 10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 그 오신다고 그렇게 피켓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오시려고 계획했다가도 곧다우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변경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건 전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가 오늘 할 일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오시느냐가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하나,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오신다는 거죠. 결국 오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인 장소,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둬야 되는 곳, 가치, 이런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그럼 우린 자꾸 끝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무엇을 맡기거나 이 세상에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이 세상과는 약속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다가만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다 연결을 시켜보라 말이죠. 그랬을 때 독신주의라는 건 뭐와 대치되는 거냐면 한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오손도손 살고 동화책의 끝같이 되어 있는, 그래서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것이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의 독신주의란 말이에요. 무조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신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혼자 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부부가 아니고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궁극적인 낙이나 목표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독신주의,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어서만의 독신주의가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는 거냐면 33절 보시면 장각 안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말하자면 결혼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목표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서의 결혼을 결혼과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독신주의라고. 그러나 다른 성경 같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는 이 복된 상징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지 않고는 뭘 나타낼 수가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즉 신자들의 만족과 감사와 순종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부름받는 것이 꼭 혼인한 자보다 더 특별한 계급이거나 방법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따져야 되느냐면 결혼을 한,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 결혼을 종말론적 시각에서 그 결혼을 책임 있게 인도받고 책임 있게 그 결혼을 수행할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나 여자에게 있어서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 핵심된 내용이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식의 그 말장난이 많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이 식으면 헤어질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이런 게 달라졌다 그래요. 예전에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그 큰 댁이 작은 댁에 가서 온갖 행패를 부려도 꼼짝을 못했는데 요새는 그 작은 댁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다 그래요. 댁의 남편께서는 절 사랑해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시고 보따리 싸세요. 요따우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결혼은 사랑이 근거라고 보는 거죠. 결혼의 근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당연히 헤어져야 된다. 아니요. 결혼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속에서 이런 결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힘든 결혼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떡하다 그때 눈에 뭐가 씌워서 이 사람을 만났는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신자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버리지 못하며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내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다른 데서도 간혹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사상을. 그럼 집에 들어가면 꼭 제가 시달려요. 그날 제 아내라고 밝히진 못하겠는데 당신도 그럼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이 책임보다 훨씬 고급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난 책임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무슨 동정심이나 이런 보다 하급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책임은 사랑보다 큰 겁니다. 책임이란 대단한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그가 보통 고급한 인격을 소유하지 않고는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신의입니다. 그가 어떤 최소한의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책임이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사랑은 누구나 해요. 책임은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그 책임져야 할 내용의 고급스러움에 걸맞는 수준과 인격과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책임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훨씬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랑 속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 속에는 사랑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책임을 우선적인 부부의 핵심되는 관계로 놓아야 됩니다. 책임을 그럼 뭐가 형성이 되느냐면 우리는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가정을 종말론적 시각에서 지켜나갈 하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부부라는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되는 관계의 근거로 놓을 때는 사랑 이퀄 어디로 가냐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등식을 쉽게 성립을 시켜서 계속적인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은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금방 여러분은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탈해서 이 세상에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욕심과 목표와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자리에 들어가곤 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을 제대로 가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부부된 것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이에게 우리는 그 무슨 일에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평신도보다 꼭 고급한 직분은 아닙니다. 더 잘난 것도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또 경험하고 또 확인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보통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면 지금이라도 목사의 직분을 벗고 평신도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입니다. 부르셨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책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집어치우고 싶고 내가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책임으로 남아있어서 오직 제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거든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을 때도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선다는 것 때문에 저는 저의 어떤 고급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우리의 부부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른 바 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고급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의 만족과 기쁨과 승리와 감사를 나타내는 고귀한 일을 아내에게 맡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 때도 이 일은 취소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싸우고 이를 갈며 저건 왜 죽지도 않나? 웬 밥은 저렇게 많이 먹을까? 할 때도 그 가정의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 가정의 아내는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와 한탄과 미움으로 가득 찼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떨쳐버릴 수 없는 책임으로 이 관계와 직분과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고급한 이 직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제 다시 한번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나가는 사랑이라든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든가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어떤 열정, 여기에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위치가 근거되어 있거나 유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행이죠. 100번 다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되고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짐과 시험과 갈등과 다툼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것이 없죠. 왜요? 우리는 이것을 행복하기 위해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기 위해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 목표와 전 운명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밤낮 치고받고 싸우고 늘 으르렁거리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체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그 나라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복스러운 운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장치로서도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지금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사소한 불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독신주의입니다. 혼자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의 목표를 삼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자세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원리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 속에 하나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하나 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결혼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나 혼자 사는 것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자로서 사는데 더 훌륭해지는 것과 조금 덜 훌륭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완벽하고 늘 더 잘하는 것으로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잘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도 잘하는 단계는 가는, 그게 뭐냐 하면 이 전체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 되는 이 일을 완벽하게 그려낸다는 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린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한 이상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것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저 마음에 늘 그저 불만이지만 헤어지지 않고 그저 혼자서 혀를 끌끌 차면서 사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 더 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잘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란 정말 남편은 그리스도 같고 아내는 정말 교회 같고 해갖고 이렇게 착 만나서 부창부수라고 뭐 둘이 이렇게 척하면 일로 가고 척하면 절로 가고 이렇게 착착 맞는 부분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상대방을 요구하고 자기의 짐은 몽땅 상대방에 갖다 지라 그러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느끼는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이 사람만 아니라면 더 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절대 결혼 안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남자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물으면 70%가 그러겠다 그런답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하겠느냐 그러면 그러겠다는 여자가 30%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자들이 훨씬 결혼 생활에서는 미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독신주의자들이 여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은 우리 걷어치우자 이겁니다. 나 편하자고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 라는 불만과, 지금은 내 애새끼들 때문에 홀수 없이 살지만 애들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칵 죽으면 나도 혼자 산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내 시집 가는 날 두고 보자, 그날이 이혼하는 날이다. 이 마음은 갖지 말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묶어주셨으니 그저 내가 한숨 쉬면서 가야지. 하나님이 이 짐을 나보고 지라 그랬으니 내가 이 짐 지지. 그건 그렇게 웃으면서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울어야 되고 속 썩어야 되고, 여자 하나를 감쌀 만한 폭이 없는 밴댕이 소가지 가진 남편이 있을 수 있죠. 견디고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견디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그게 신앙이죠. 물론 그 역도 성립합니다. 또 갑자기 여자들끼리 수근수근 하는데 남자들 얘기는 제가 남자라서 안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마차 포장마차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짐이 되는가는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지는 짐만 생각하지.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부부는. 그러나 눈을 신앙적으로 이제 받고 뜬다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라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남의 짐을 대신 지겠습니까? 누가? 헐 수 없어서 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자 된 마음으로 기꺼이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이 상대방의 짐을 기꺼이 지어서 상대방이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잘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옛날 초대교회 신자들 같이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 잘하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만큼 준비가 되는데 당신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깨빡을 치시지 말라고요. 일단 잘하셔야지 더 잘하는 걸 만들죠. 일단 잘하고 보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문제들을 공격해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감수하십시오. 그런 방법 중에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처가죠. 그게 공처가. 공처가. 드디어 어느 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고 설거지를 하고 아침에 이불을 개고 마누라 흰 머리털을 뽑아주고 애들 도시락을 싸주고. 왜요? 사소한 문제 갖고 커다란 문제를 뒤엎고 싶지 않아서 그나마 속 넓은 남편이 지기로 한 것. 공처가. 대단한 것입니다. 공처가를 괄세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자만 못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정곡을 찔리신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소한 문제로 운명을 걸고 싸웁니다. 사소한 문제. 이불 왜 안 개느냐, 밥 먹고 숟가락 왜 딴 데다 놓고 가느냐, 이거 갖고 가정이 깨질 싸움을 해요.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거 갖고 가정을 깰 싸움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여자들은 종종 너무 사소한 문제로 너무 큰 싸움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드디어 남자가 하기 시작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수포에 같이 가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애도 대신 낳아주시고 다 대신해 주십시오. 뭐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평화하고 함께 주 앞에 갈 수 있다면 무엇인들 서로 양보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실제적인 신자가 살아야 하는 길이요, 방법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첫걸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외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먼저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첫걸음은 감수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너무 멋지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며 우리의 미련한 것을 아시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짐을 나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을 나눠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직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가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게 하사 신자로서 불평 없이 주어진 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져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며 격려하며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깊이시고 넓히시고 높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